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1절 2절에 나오는 중요한 등장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여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어서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로 삼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여자와 더불어 앞으로 인류 역사에 또 중요한 또 다른 축이 되는 굉장히 대조적인 등장인물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했고 지금 3절에서 또다시 다른 이적이 보였다. 굉장히 신묘한 그런 장면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번엔 무엇이 등장했느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는 한 명의 여자였죠. 지금도 한 아이 용입니다. 앞에서는 임신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 새로운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이 붉은 용은 모든 점에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붉은 용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사탄의 권세를 뜻하는 거죠. 마귀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 뒤에 보면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붉은 용이 어떤 외모와 어떤 장신구를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3절 중간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붉은 용은 머리가 일곱 개고요. 그 머리에 각각 뿔이 있고 또 어떤 머리에는 뿔이 두 개씩 있나 봐요. 뿔이 열 개이고 그리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뿔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머리와 뿔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와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보지 않았지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 짐승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짐승들을 보면 다 똑같이 머리가 있고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할 때에 머리와 뿔은 나라들과 세상 통치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아, 세상 나라와 세상 통치자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비단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때에도 머리와 뿔들이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 머리와 뿔들은 세상 나라들과 통치자들이라고 다니엘서에서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붉은 용은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 이 세상의 악한 여러 통치자들을 휘하에 두고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영, 악한 마귀를 뜻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용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 행동이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은 4절이에요.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을 읽으면 아 그냥 자기 권세를 좀 자랑하려고 혹은 위용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는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용이 이렇게 왜 별들을 다 끌어다가 땅바닥에 집어던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임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용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표적을 정해놓고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용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마치 돌을 집어던지듯 별을 집어던지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막 던지겠습니까? 임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별을 집어던지는 건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여자가 관을 쓰고 있었는데 별들로 된 관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갖고 있었던 영광을 다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여자를 치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자가 쓰고 있었던 그 관을 빼앗거나 뭐 거기에 있는 별을 집어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똑같이 별들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게 고대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누군가 권력자가 권력을 막 행사하는 것을 비슷하게 표현할 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런 말들 가끔 쓰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늘의 별도 끌어다가 쓰는 하늘의 별도 떨어뜨린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력자가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지금 이 붉은 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용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려고 했던 행동은 4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용이 두 번째 했던 행동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집어삼켜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용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은 여자가 보였던 모습과 정반대죠.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죠. 용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죽여버려서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받으려 하고 용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럼 실제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용이 했던 행동 두 가지가 다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용이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집어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온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는가? 로마 제국은 황제가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땅은 총독과 헤롯 왕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왕들이 마귀가 주물러 대는 대로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악한 뜻대로 권세를 사용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헤롯이 어떻게 했었나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교회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세속 권력자들이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태어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 감당할 때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사도들이 여러 지역들의 교회를 세울 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떠했을까요? 세상 권력들이 교회를 세우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을 장려하고 또 권면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에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핍박하고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권세를 다 부렸죠. 이 땅에도 한반도에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쭉 벌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양상으로 붉은 용이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절과 4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 정리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 보시면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까지도 지금까지 두 세력이 영적인 다툼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는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 세력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마귀가 계속해서 싸우는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주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두 분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교회는 어떠하냐? 임산부와 같아서 겉모습만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참 보잘것없고 숫자도 적고 그냥 당해야 하는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면 붉은 용은 어떠하냐?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들도 붉은 용의 것, 통치자들도 붉은 용의 것, 하늘의 별도 끌어다가 다 죽이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핍박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세상 권력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해와 달과 별을 장신구로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붉은 용과 세상 권세의 모습입니다.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용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붉은 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붉은 용이 막 별들도 집어던지고요. 아들도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도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이 베들레헴 두 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지만 예수님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도 세상 권력에 핍박하고 환란을 가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놓고 보면 붉은 용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멋대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게끔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이 다 말살되고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붉은 용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붉은 용이 성공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겠죠. 복음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했겠죠.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붉은 용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복음은 능력 있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꾸자꾸 더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전개될 내용이거든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이런 게 아니라 13장, 14장 쭉 가면 어떠하느냐. 교회가 있고 붉은 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환란을 당하고 붉은 용은 계속해서 권세를 부립니다. 교회는 심지어 순교자를 배출하고 그리고 붉은 용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붉은 용은 실패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 같지만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영화로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훗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붉은 용은 일정 부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갈보리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세상 권력자들이 로마의 원세자들과 또 총독과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심에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일정 부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 붉은 용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끝이 나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어찌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실 한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광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결국 붉은 용은 실패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힘이 없고 또 비난한 것처럼 보이고 또 비천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력하고 숫자도 적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이지만 우리들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지금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실패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 또 이와 같은 소망을 늘 품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 보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이나 혹은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보자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핍박에 대해서, 더 크게 보자면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것임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늘 소망하고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숨쉬며 이것저것 행할 때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